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사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파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자로서 동시에 하나님께 묶인 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또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됨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려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격을 허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런 부르심이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자예요. 올해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그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에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들어가서도 하나님 계속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그 다음에 영원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예배가 원래는 영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앞당겨서 그 예배의 감격을 미리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배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는가를 매일매일 누리면, 그 삶 가운데 현재 지금이지만 현재 지금이 영원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삶의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짧지만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로서 이 변화된 마음의 상태, 즉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What is worship?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이 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또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주일날 되면 땡치면 11시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도 옳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의 풍성함을 알고 예배자 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특별히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프로슈케네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라트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히브리어에서는 프로슈케네오라는 샤하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뜻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다 드레스업하고 이렇게 완전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포멀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배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셨다고 말씀할 때 그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그러한 포멀한 예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아우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라트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에베드인데 그 에베드라는 단어가 원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재미난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자의 삶을 말할 때 프로슈케네오라고 하는 포멀한 예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라트레이라고 하는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트레이야. 원래 이 에베드라는 라트레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에베드죠. 에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이 기구를 닦거나 성전에 예물을 또 넣거나 그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에 제사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에베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행동을 보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삶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일주일에 144시간 정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24고 이게 7하네? 틀려지면 164인가요? 168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168 맞죠? 네, 168. 네. 아유, 제가 틀려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듭니다. 네. 168시간 동안에 예배 실질적으로 포멀한 예배 생각해보면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다 합쳐서 한 3시간 될까요? 근데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은 3시간의 예배 삶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168시간 일주일 내내 그 삶의 라트레이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예배 자체가 굉장히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중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이 특권되는 또 이유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썩을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성품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져갈 썩어져갈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의 시간, 이 썩어져가고 살아져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나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한다는 거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런 분인지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피조물된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은 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한 성품 가운데 같이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안 나셨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돼요. 네. 예배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더 이상은 썩은 가운데 두지 않았고 썩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을 시간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썩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배자로서 부르셨다는 그 뜻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썩어질 땅의 시간과 공간을 예배는 좀 뭐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썩어질 땅의 시간과 공간을 썩지 않을 시간과 하늘의 시간과 공간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썩을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썩지 않은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이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함을 경험하는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뜻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전통 역사적인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성취와 또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예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차원을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앞당겨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것 자체. 네. 저는 이런 걸 매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저는 콘서트입니다. 생각합니다. 콘서트. 저는 안치환을 좋아했는데 안치환 콘서트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안치환 콘서트를 간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 시간에 거의 무화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들어보니까 싸이의 콘서트를 가면 맨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콘서트를 가면 그 시간이 거기에는 그냥 모든 게 세상이 다 사라지고 그냥 거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 그리고 구원자뿐만 아니라 예배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 영원함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의 존전에 여러분이 늘 쓰시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런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예배 특권이 주어지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그러므로 역사를 알고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즉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그러므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단순하게 논리의 전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 없어 그러므로 정도가 아니라 1장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는 12장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예,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나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삶, 예배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 보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랬느냐? 그가 의를 얻기 위한 어떤 행함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여겼다. 그때 로기소마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처럼 받아들여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로기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서 이야기할 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둘째 사람인 그 아담이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너희가 율법에서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영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그러한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하게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이 선언적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에서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을 주셨다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를 주신 거예요. 그때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를 정말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이 그러므로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고 원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썩을 영광과 바꿔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유기되는 인간인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그러므로의 자리까지 와서 이제는 그런 구원과 의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은혜는 죄인에서 그러므로를 경험해서 의인된 자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이제 그러므로를 경험하여서 성화와 성김의 자리로 가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불명예에서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경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특권은 이 그러므로의 은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그러므로를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에게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예배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 드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예배 드리냐. 이거 그림으로 이 그러므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한 사람들만 예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기에 자신이 죄인됨과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가 죄인되었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이 죄인에 대한 이 실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죄인됨 그리고 구원에 놀라운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실존적 상황 이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예배가 얼마나 깊이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열린 예배를 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열린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도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에 대한 감격이고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가는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통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측면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긍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것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통한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드리셨으면 됐지만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몸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물 삼기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넘겨주신 바톤 타치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그 고난이 남아있어서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빌립보서 고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셨던 그 제물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삼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의 육신 즉 몸이 유혹과 죄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들끓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던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죄의 육신에 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존재에서 바뀌어서 나의 정욕에 대한 이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희생됨을 되는 삶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드리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육신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죄의 정욕 가운데 머무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욕심 가운데 죄의 제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 죄에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산재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 전 인격체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정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3절에 보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전체가 다. 그래서 홀리스틱이에요. 정말 홀리스틱. 전체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혼이 다 함께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몸의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합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하나의 각각의 몸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몸된 구성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피차 번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로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피차 번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서로 덕을 세운다는 뜻이 원래는 집을 짓는 뜻이에요.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 집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듯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성전 건물을 지어가듯이 우리 서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드려짐으로 해서 하나의 완성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건물의 한 부분을 역할을 하지 않고 빠져 있다면 건물이 지어지다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할 일이 있고 지기가 해야 될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소홀히 하면 이 하나된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몸으로 드려지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데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거룩한 것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더러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러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죄가 있는 모습이 거룩. 거룩의 반대말이라 생각해요. 죄가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꼭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거룩을 위해서는 회개가 꼭 있어요.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요. 즉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에서 이 죄가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거룩을 위해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게 맨날 부흥을 부르시는데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네,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답이 하나 꼭 정해져 있죠. 한 번이 보세요. 네. 신방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신방을 좋아하시는 신방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물어보고 답이 있다니까 한 번. 신방의 단어 한 번 나옵니다. 신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영어로는 히스토리. 신방이라는 단어가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하는 것 맞긴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러 가는 게 신방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는요. 갈라디아는요.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에 신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개발을 예루살렘 동시에 찾아갈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 하나님 주시는 히스토리. 네, 그게 신방이에요. 다시 한번 회개로 그 부흥으로 넘어와서 하박국의 3장 2절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하야예요. 하야. 하와라는 단어가 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같은 어예요. 살다, 하야. 네, 같은 뜻입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네,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은 뭐예요? 원티프로. 그렇죠? 뭔가 막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많음의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이 3장 2절에 부흥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땅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의 결과고 너무너무 다른 부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없애시고 다시 정화의 과정 가운데 바벨론으로 7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터전으로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이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고 이 땅은 부흥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있는 일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운동의 시초가되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먼저 머물다가 쫓겨났던 두 여인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때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천주교를 증거했던 이 두 여인 이름이 뭐냐면 이게 화이트 선교사라는 분하고 맥컬리 선교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쪽 원산 지역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때에 와서 이들이 처음으로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의 그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부른 겁니다. 하디 선교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에게 세 번의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탁을 받은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하디가 제가 말씀을 크게 읽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원래의 스테이터스가 지위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명문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그 하디가 자기 마음속에 이 학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던 거예요. 하디 마음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하면서 다시 깨달았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내가 영국 백인으로서 그리고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 이 정도 해주지 라는 마음을 갖고 한국에 선교로 왔다가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제가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하디의 고백이 이렇게 썼어요. 그걸 고백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부족적인 경험. 얼마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이렇게 했고 정말 부족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할 때에 회중들 앞에서 정말 이 성경의 근본적 역사 앞에 자신이 이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인종평등과 비하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완전 내려놓고 그것이 처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디를 모셨다가 장로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내가 침대교 다 포함한 연합 집회를 가질 때에 사람들이 하디를 다시 초청했던 거예요. 하디가 똑같이 그걸 고백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디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또한 다 철저하게 내려앉은 겁니다. 회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회개 역사가 시작되면서 원산 대공이 일어났고 그것이 4년 뒤에 평양으로 넘어가서 평양 대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매일마다 이 회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놓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가운데 놓는 것입니다. 하디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난 뒤에 하디를 바라볼 때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쓴 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데 하디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깨달았다. 하디가 180도 다르다.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마치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광채나했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고 하디 얼굴이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얼굴에서 변화되어서 마지막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전서를 쓸 때 만큼이나 차이가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디가 예, 삶의 큰 균형의 차이가 있었냐면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는요 사람 이 사람 의사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고 예, 약 처방이나 이런 진단받기를 싫어했다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 사람이 뭐 말 한마디도 딱딱이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하디가 변화받고 난 뒤에 그에게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가 너무너무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노에오 회개에 대한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회개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회개가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약에 아직 예배가 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한다면 다시 회개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걸 드렸나요? 죽여서 드렸나요? 다 죽여서 드렸죠, 그죠?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옛날처럼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제물로 사용하기를 살아있는 제물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죽어서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사용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한 번만 죽고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에 한 번에 택하고 모든 일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매 순간을 죽여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자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은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네. 죽여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죽으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자물로 삼으셨어요. 어린 양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제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산제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이 땅에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산제물된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에 드릴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자의 삶을 본분은 예배자의 삶의 본분은 이 몸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 속죄 제물 역할을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깊이 바라다보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배의 자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정리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깊이 바라다보고 거룩을 추구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배의 자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주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제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을 진리 가운데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을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값진 예배는 한 영혼을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운데 그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이 진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도와주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최고의 칭찬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것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칭찬입니다. 너를 통해서 신의 속성인 사랑과 거룩의 속성을 내가 오늘 보았어. 여러분 한번 이런 칭찬을 좀 받길 바랍니다. 네, 진짜.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을 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너 안에 들어있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그 안에 있네. 여러분 이 칭찬을 받길 바라요.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님, 저는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예배자님께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